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면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자신 없게 만드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은 어버이 주일에 하는 설교입니다. 왠지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자신감이 없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설교한 대로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맘때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참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어쩔 수 없이 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번 설교만큼은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불어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효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이 드신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업은 자녀가 아이고 무거워라 노인네가 뭐 이렇게 무거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효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십계명을 외우고 있는데 참으로 재미나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예. 듣고 있던 아빠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놈아 공격이 뭐야? 공경이야 공경.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묻지요. 아빠 그러면 공격하라와 공경하라 뭐가 차이가 있지? 물어요. 응, 공경은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를 미워해서 아빠 말씀 안 듣는 걸 말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대뜸 아들 녀석이,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아들의 눈에도 자기 아빠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이 작가는 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는 마음과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찜질방을 가시게 되었대요. 들어가 보니 젊은 주부들이 둘러앉아서 재미나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연찮게 자신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어머니 모시는 고충들을 토로하는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 몇 날까지 살고 돌아가셨어? 응, 살 만큼 살다 죽었어. 몇살 사셨는데? 65. 이 말을 듣고 있던 70 넘은 이 권사님이 기가 막혔대. 65이 살 만큼 산 나이입니까? 물론 요즘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런 며느리들만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이렇게 철없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박대하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성경의 원리에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복의 개념은 부모를 박대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겨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길 여러분 바라십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효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효를 다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의 원리에서 이미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먼저 여러분들이 효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주길 바라십니까? 때로는 내 자녀들이 내 마음조차 알아주지 않는 것에서 섭섭해하고 마음 아프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내 마음을 좀 제대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저 나만 받기를 바라고 나만 이해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나만 알아주길 바란다면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거지요. 최근 우리나라는 최대의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렵고 다투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포시대 이야기했습니다. 삼포시대. 결혼, 연애, 출산,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칠포시대가 되었어요. 칠포시대. 삼포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무섭게 칠포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꿈, 취업,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살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일곱 가지를 포기해야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 역시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해 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됐지요.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게 됩니다. 처음에 생각은 흉년이 끝나면 바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살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거기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맙니다. 왜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쳐왔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부셔 다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물론 그들의 삶은 이해는 갑니다. 왜 그랬을까? 며느리를 모압에서 얻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겠지요. 또 타국에다 보니까 사돈집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도움을 얻고 또 현실적으로 조금 안정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생각이 지배했겠지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또 삶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뜻 안에서 거해야 했어야 맞습니다. 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 일들을 진행했던 거지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닥쳐왔던 거예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버리면 결국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원리를 무시하고 망가뜨리며 살아간 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에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려고 한다든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런 죽음과 실패에 묶여있던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복의 가정이 되어 회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축복을 누르게 된단 말이지요. 이러한 결정적 계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삶은 어렵습니다. 마치 심한 흉년이 든 것처럼 메마르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어쩌면 솔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버겁고 어렵습니다. 눈물이 가득하고 죽음의 소식들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 영적인 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경숙 작가가 쓴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책의 첫 부분이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77세 된 엄마를 서울역에서 잃어버리고 엄마를 찾아 나선 지 일주일째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 속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엄마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왜 엄마가 곁에 있을 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엄마는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고 희생하기만 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엄마를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위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하고 단 몇 시간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엄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효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은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어쩌면 초라한 여인이고요.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아무것도 기대조차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남편도 잃었지요. 두 아들도 잃었지요. 재산도 다 없어졌지요.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누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 룻을 향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평가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룻기 4장 15절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평가합니다. 말씀대로 룻은 죽음이 지배했던 나오미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노년에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거기에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일곱 아들보다 더한 더 귀한 며느리라고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일곱 아들보다 귀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되지요. 영적인 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오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토, 그 땅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8절 중간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5절 중간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룻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며느리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쩌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홀로 있어요. 이미 나이도 늙었어요.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때예요. 그러한 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줬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맙고 대견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원래 이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은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모압의 우상 앞에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룻의 동서처럼 모압에 남을 수도 있었고요.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도 가능했고요. 굳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평소 나오미의 신앙생활을 곁에서 보아오면서 그대로 행동으로 보고 배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효자 가문에서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른 섬기는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아온 자녀는 효도해라 효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감사한 것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할머님, 할아버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릴 적부터 늘 보아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침 일어나면 인사드려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늘 어릴 적부터 보아온 것이 그것이니까. 감사하지요. 생각해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본 것이 있어야 그대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오래전 광고 문구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도 그 결과는 오래도록 이어져 가는 것이죠. 효도냐 불효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런 두 개의 선택에서 신앙을 택하고 효를 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위기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이 행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고 봉양하려는 아름다운 결단과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요. 남편과 아들들도 재산도 더구나 이미 나이가 많이 늙어 있습니다. 어쩌면 고통만 남은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룻의 이 결정은 대단히 충격적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룻의 내면에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시어머니의 귀중함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신앙도 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의 마음은 언제나 항상 같이 갑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며느리 전서 13장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주더라고요. 며느리 전서 13장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의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시어머니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올지라도 참으며 가사가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뎌냅니다. 참 재미난 문구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 찾을 수 있는 것은 고부 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사랑의 마음이요. 그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게 따지는 뭔가 새로운 것들은 없는 거예요. 기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지극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십니다. 대개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본다 말았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신앙과 부모 공경을 같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효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머니의 주름살, 아버지의 못 박히고 거칠어진 손, 이미 세워버린 흰머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여 눈같이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이 룻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성경의 축복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하 보답하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을 다하여 봉양한 그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만남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결혼이 이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대에서 끝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 믿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거룩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부모님을 통해 사랑과 정성의 돌봄을 받게 하시고 늘 든든한 후원자로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부모님을 가장 귀한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에게 부모 공경 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효심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친히 주관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부모된 분들에게는 더욱더 크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자녀된 자들에게는 풍성한 복을 내려채우셔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문경 자매 나와서 어머님의 마음 노래하겠습니다. 새벽에 어제 새벽에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우리 송문희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숨이 안 쉬어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급하게 갔습니다. 가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얼마나 밝게 목사님 오셨다고 밝게 맞아주시는지 또 그때도 목사님 제가 나와서 할 일이 많은데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오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같이 오래 있어주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손을 좀 잡아드리는 건데 한참 좀 잡아드리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따뜻한 말씀 위로해드리는 건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음성 아닙니까?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물려받은 신앙을 더 크게 꽃피우며 아름다운 열매 맺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이어주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봉양하려는 아름다운 결단과 행실 있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는 교회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효를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